알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미국의 소리 VOA 등 미국 언론사 직원으로 위장해 핵정보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사이버보안회사 맨디언트가 2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APT-43으로 알려진 북한 해커 조직이 미국의 소리와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로 위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핵정책 등 전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접촉했습니다. 북한 해커는 VOA 기자 명의로 위장해 북한 핵실험 중 일본이 국방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다고 이 자료는 밝혔습니다. 산트라조이스 맨디언트 부사장 겸 국제기밀부장은 이 조직이 북한의 정보당국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을 대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조직은 개인 식별 정보를 훔친 후 가짜 웹계정을 만들고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능숙하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동해 인근에 초음속 대함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28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해 해역에서 태평양 함대 미사일 탑재 함정들이 적의 해상 모의 목표물을 겨냥해 모스킷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목표물에 모스킷 순항미사일 두 발이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킷 순항미사일은 120km 범위 안에서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옛 소련제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로 음속의 3배로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는 25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해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고위 안보당국자 간 협의하는 틀을 구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논의가 이르면 4월 열릴 예정이라며 회의에 참여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의 주최국 등 구체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다른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필리핀이 4월 11일 워싱턴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안보회담을 개최한 뒤 3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측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가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비핵부문의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리틀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커스 비핵부문의 참여 제안을 받았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핵보유 반대 국가입니다. 니트 국방부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뉴질랜드의 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약속이 굳건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커스 회원이 되는 것은 자국 국방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커스 비핵부문은 회원국 간 인공지능 AI와 양자기술 등 최첨단 군사기술 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뉴질랜드의 관심사가 태평양 지역의 비군사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실험, 소유를 금지하는 라로통과 조약을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와건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커스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28일 배터리 주요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캐서린 타이비 무역대표부 대표는 28일 성명을 내고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와 미일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주요 광물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 확보를 골자로 합니다. 성명은 특히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관세 부과를 면제하고 공정한 경쟁과 시장 지약적 조건을 마련하며 노동 및 환경 표준을 발전시키는 등 안전하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주요 광물 공급망 보장에 대한 양국의 노력을 명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인구 폭발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결성한 로마 클럽은 앞서서 금세기 중반에 이르면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달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 늘어나서 인구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 되고 그 결과 여러 분야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27일에 나온 로마 클럽의 새 보고서는 인구 폭발은 없을 것이고 세계 인구는 금세기 중반 이전에 88억 명 정도의 정점을 찍고 그 뒤에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사회 환경, 경제 환경, 교육 수준, 소득 변화 등을 감안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랍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인구 폭탄에 관한 걱정이 사라지면 자연과 기후 문제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 수 있으며 이와 연계된 사회적, 정치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다며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인류는 여전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실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의 교육과 소득, 또 양성평등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편다면 인구 정점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의 분석 내용도 전했습니다. 로마 클럽의 새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계의 노력으로 야생동물의 환경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낍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양강도 등 북부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요. 서쪽에서 들어오는 스모그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람은 오전에 함경 북도 지역으로 불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사이, 낮 최고는 영상 9도에서 영상 19도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동해상은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1.5m까지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19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3도에서 12도 사이, 개성은 2도에서 17도, 함흥 1도에서 시작해서 19도까지 오릅니다. 원산 4도에서 19도 사이, 청진은 1도에서 13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4도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독일의 고성능 탱크인 레오파드2 18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3개 나라 순방길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첫 방문국인 가나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2008년과 2021년 사이에 개발 도상국들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독일산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독일의 레오파드2 탱크 18대가 2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독일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이들 탱크가 최전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우리에게 기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독일 정부를 믿어도 좋다, 신뢰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네요.
네, 독일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줄곧 우크라이나에 전투용 군사 지원을 주저해 왔고요. 또 독일 정부 안에서는 미국이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내면 독일고 레오파드2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동맹국들 압박에 지난 1월 25일 결국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탱크를 보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보내기로 한 그 물량도 있었는데 독일이 이번에 그 약속도 지켰습니까?
네, 당시 발표에서 최소한 14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포르투갈과 스웨덴에서 물량을 더 확보해서 18대를 보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파드2 18대 외에도 40대의 마르더 보병 전투 차량과 2대의 장갑차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유럽에 이 레오파드2 탱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약 2,000대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레오파드2를 보유한 나라들이 이걸 제3국에 수출하려면 이걸 만든 독일 쪽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앞서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일부 나라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하지만 독일 정부가 이걸 승인하는 걸 미뤄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에 독일 정부는 레오파드2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의 재수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폴란드 경우는 독일 정부 승인 없어도 우리는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옛 소련 폴란드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독일 정부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1월 23일에 독일 정부 승인을 기다리긴 하겠지만 독일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를 보낼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약속한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있습니까?
네, 폴란드는 지난 2월 24일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춰서 전달한 4대를 포함해서 앞서 약속했던 14대를 이미 우크라이나에 인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국방부는 27일 다음 단계로 구형 모델인 이 레오파드1을 개조해서 올 여름에 25대, 또 연말까지 80대, 내년까지 최소 100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독일이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미국도 지원하겠다 의사 밝혔죠?
네, 미국산 탱크죠.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독일 정부 발표가 나온 같은 날인 지난 1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전달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미국이 에이브럼스 탱크가 조달이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유지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도에 난색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독일 정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영국 탱크 챌린저도 27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챌린저 탱크 사용법을 익혔고 챌린저가 최전방에 배치될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도 이번 주 안으로 첫 인도분 레오파드 6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방의 탱크들이 속속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는 거죠.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올렉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영국 챌린저, 미국 스트라이커와 쿠거, 독일 마르더 등 장갑차를 시험해보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또 반격에 앞서서 이들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군 무장이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외국을 순방하고 있네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27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 도착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3개 나라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가나와 탄자니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순방합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가나의 대통령 만났습니까?
네, 가나 대통령국에서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을 만나서 경제와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회담을 끝내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나와 베냉, 기니, 코트디부아르, 토고 등 아프리카 5개 나라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불안정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리스 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 아프리카 대륙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는데요. 이런 말은 현재 아프리카 영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의식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자주 아프리카 국가들을 찾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 바로 얼마 전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주에 에티오피아와 니제리를 방문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달엔 나미비아와 케냐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여성인권 증진과 교육, 보건, 기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 밖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도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을 찾았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올해 안에 아프리카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자, 가나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는지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영내 바그너 그룹의 존재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은 말리나 수단,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 아프리카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해 왔습니다.
네, 여기서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 이끌고 있는 그 러시아의 민간 용병 업체 말하는 거죠?
네,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와 군사 협정을 맺은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용감하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고 있다면서 그의 지도력을 높이 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까지 가나에 머물면서 여성 기업인들 그리고 청년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10년 넘게 13년 동안 이 많은 개발 도상국에 대규모 구제금융 제공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이 지난 2008년부터 2021년 사이에 22개 개발 도상국에 2,4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은행, 미국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 스쿨,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산하 연구기관인 에이드 데이터, 그리고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28일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제금융 가운데 거의 80%가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집행됐는데요. 주로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 같은 중간소득 나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예, 자, 2,400억 달러라면 이게 상당히 큰 돈인데요. 자, 이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제금융을 받은 겁니까?
네,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은 1,10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약 480억 달러, 이집트가 약 150억 달러, 50억 달러를 받았는데 그 밖에도 9개 나라가 10억 달러 미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개발도상국들에 준 구제금융 규모가 약 1000억 달러였다는데요. 이 액수는 이전에 20년 동안 이 중국 정부가 제공했던 이 구제금융 규모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네, 보통 구제금융 하면 뭐 도산이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금융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중국이 최근에 이렇게 구제금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앞서서 이 돈을 빌려갔다가 이 나라 재정이 어려워진 나라들을 돕지 않으면은 이 돈을 빌려줬던 중국 국영은행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꾸준하게 빚을 갚으면 또 중국은행이 수익이 날 수도 있어서 이 구제금융 규모를 늘렸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이 구제금융을 받아가는 중간소득 나라에 적용하는 이율이 보통 5%로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반면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매기는 이율은 2%입니다.
중국의 구제금융 이자율이 IMF의 두 배가 넘네요. 그런데 기존의 이 구제금융이라는 건 주로 IMF가 제공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IMF 외에 미국도 국제사회의 대출기관으로 있으면서 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빚이 많은 나라를 위한 구제금융 분야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몸집을 키운 겁니까?
아직은 IMF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 IMF가 재정적으로 힘든 나라들이 약 68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중국은 같은 해 40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나 부채에 시달리는 이 저소득 중간소득 나라들을 위한 이 구제금융 제공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했는데요. 이 미국 재무부가 마지막으로 이 중간소득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건 지난 2002년으로 당시에 우루과이에 15억 달러를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이 구제금융 외에도 이른바 그 일대일로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미 많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그동안 이 저소득 국가 151개 나라에 9천억 달러를 빌려줬는데요. 이 돈이 주로 고속도로나 다리, 수력발전댐 그리고 다른 기반시설 건설 등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 이걸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미국 정부가 이걸 부채 함정 외교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중국 회사들이 시행하는 건설 사업으로 돈을 빌린 나라들이 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방 측이 수십 년 동안 말만 하지 않고 마무리하지 않았던 이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건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중국은 시장 법률과 국제 규정에 따라 행동하고 관련국들의 뜻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도 결코 돈을 빌리거나 갚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남부 내슈빌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총기 규제법 처리를 의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미 남부 테네시주의 한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에서 27일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학교는 커버넌트 스쿨이라는 장로교 사립학교인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커버넌트 스쿨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2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네, 자, 총격범은 확인이 됐죠?
네, 총격범은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 출신의 28살 오드리 헤일 씨로 밝혀졌는데요. 존 드레이크 내슈빌 경찰서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헤일 씨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진입 지점을 포함해서 이 학교의 상세한 지도까지 그렸고 또 총격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선언문과 다른 여러 가지 메모를 남겨서 현재 수사관들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네, 경찰은 여전히 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의자 헤일 씨가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 정체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헤일 씨에게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드레이크 서장은 27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요. 이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학교에 가야 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용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경찰청 대변인은 용의자가 AR-15 그 스타일의 공격형 반자동 소총 2정과 그리고 권총으로 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레이크 서장은 용의자가 소지한 총기 가운데 최소한 2정은 내슈빌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좀 정황을 살펴봐 주실까요?
네, 경찰이 처음 총격 신고 전화를 받은 것은 27일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커버넌트 스쿨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요.
네.
경찰은 학교 2층에서 총성이 들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복도 쪽에서 총을 쏴서 10시 27분쯤 총격범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헤일 씨는 학교 1층 연문으로 침입해서 학교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는데요. 사망자 외에도 총을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학생들은 총격 후 학교 근처 교외로 대피해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만났습니다.
네. 총격이 난 곳이 초등학교고 어린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네, 경찰이 그 사망자 신원을 공개했는데요. 사망자 6명 가운데 3명이 이 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3명 다 9살이고요. 60세인 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다른 60대 학교 직원 2명도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지역사회 분위기는 참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존 쿠퍼, 내슈빌 시장은 트위터에 비극적인 오늘 아침, 내슈빌은 학교 총격을 경험한 두렵고도 긴 지역사회 명단에 이름을 더하게 됐다면서 도시 전체가 희생자 가족과 함께한다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테네시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도 트위터를 통해서 희생자들과 또 지역사회에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총격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목소리를 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총기 폭력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면서 총기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영혼을 찢어놓는다고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내가 제출한 총기 규제법을 의회가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며 이제 우리가 진전을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총기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그 민주당 의원들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또 총기 판매도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는 등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 법안이 올해 새로 제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공화당 의원들이 이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어린이가 희생돼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 반응 보겠습니다.
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한 그 권리로 보고 있고요.
예.
또 총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총기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총기 옹호단체인 미국 총기 소유자들은 27일 트위터에 직원과 교사들이 무장한다면 이 같은 총기 사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정말 충격 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미국 남부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2018년에는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총격으로 17명이나 사망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코네티컷주에 있는 샌디욕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방정부기관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그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이 스파이웨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네, 먼저 스파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용자 몰래 기기에 접속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아니면은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스파이웨어 이렇게 부릅니다.
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안보와 그리고 법 집행의 목적으로 자국민의 통신 기록을 비롯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네.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확산하면서 특히 이 소규모 국가들은 강력한 정보 수집의 도구를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런 인권 운동가나 아니면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외국 정부 등에 대해서 외국 정부 등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금지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얘기도 같이 전했네요.
네. 백악관의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와 또 기타 감시 기술의 오용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을 이루겠다는 미국의 의지와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나온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요?
네. 해당 행정명령은요, 오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관하고요. 그리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포함됐는데요. 미국은 회의 둘째 날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진전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까?
네, 행정명령은 이 상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연방정부기관 책임자가 해당 프로그램이 중대한 방첩 또는 기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금지 프로그램 목록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예. 이전에도 이렇게 미국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 규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를 만든 이스라엘 업체 NSO그룹 을 수출 규제 명단에 올려서 미국 부품과 기술에 대한 이 회사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네.
페가수스는 원래 범죄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을 위해서 개발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이 불법 정보 수집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악관은 27일 10개국에서 미국 공무원이 사용하는 50개 기기가 상업적 스파이웨어에 의해 손상됐거나 표적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늘었던 재택근무가 지난해에는 반대로 크게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재택근무를 전혀 안 하거나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민간 사업장의 비율은 약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장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예전처럼 근로자들이 집이 아니라 사무실로 출근해서 네. 일한다는 그 설명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7월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거나 거의 안 한다는 민간 사업장의 비율이 60%였는데요. 1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이나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면 계속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얼마나 됩니까?
네,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답한 사업장 비율은 지난 2021년 7월에서 9월 기준으로 약 10%였고요.
네.
이 비율은 2022년 8월에서 9월 기준 약 11%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을 보면요. 이 정보 관련 사업체가 70%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가 약 50% 그리고 교육 서비스가 4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주 과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우위의 시장인데요.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확대를 제안한 사업장이 뭐 많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신규 채용을 위해서 지원자에게 재택근무의 확대를 제안했다는 상업장의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현재 각 사업장이 재택근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국면이 완화하면서 지금 사무실로 복귀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라고 요구하는 민간기업들 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들이요. 올해 들어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죠. 아마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협력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는 5월부터 최소한 주 3일 사무실로 출근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디즈니도요. 3월부터 주 4일 사무실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는 경제 전문지 포춘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주 5일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일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채용 관련 업체인 레즈메 빌더가 이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사업장 대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증진된다고 답한 응답률이 55%로 가장 높았고요.
네네.
그리고 창의성 향상이 50%, 생산성 향상이 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업체별로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면서 또 제공하는 혜택이 있네요.
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식사 제공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출퇴근 지원 아니면 임금 인상 또 뭐 사무 공간 개선 등의 방안이 뒤따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세 번째 순서로 소수계 우대 정책과 대학 입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흔히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조치는 고용이나 승진 계약 체결 그리고 대학 입학 등에 있어서 그간 차별받아온 소수 인종이나 여성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American citizens unjustly denied the opportunity to work for the government or for those doing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will have that opportunity.
이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를 막기 위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1964년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 법안이 통과됐고 1967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에 주는 정부 혜택이나 보호 조치에 여성들을 포함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Supporters and opponents of affirmative action gathered outside the Supreme Court in Washington Wednesday.
하지만 이 정책이 아무런 반대 없이 추진됐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주장입니다.
과거에 소수가 차별받은 사실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지도 않은 현재의 무고한 다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쓰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다룬 연방 대법원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78년에 나온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 대 바퀴 판결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의학 전문대학원 일반 전형에서 2년 연속으로 낙방한 한 남성이 학교가 백인인 자신을 역차별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연방 대법원은 당시 루이스 파월 대법관이 쓴 다수 의견에서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인종 할당이나 별도 규정을 강제할 순 없다.
이후에 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근소한 차이로 대체로 기존 판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등 9개 주가 공립대학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주에 있는 다른 많은 유명 공립대학도 인종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세 번째 시간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과 대학 입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미국인들이 라디오 앞에 모인 것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큰 이유였습니다. 음악은 라디오 대중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보다 미국인들에게 훨씬 더 인기를 끌었던 것은 새로운 배우들이 출연하는 흥미진진한 라디오 주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들려주는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라디오를 들을 때는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라디오는 대공황으로 힘들고 지친 미국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로 모이게 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스윙 재즈와 클래식 음악, 청취자를 웃기고 울리는 훌륭한 코미디 프로그램과 함께 1930년대는 그야말로 라디오와 대중매체 황금기였습니다.
라디오와 더불어 미국에서 할리우드와 미국 영화 산업이 훨씬 더 숙련되고 영향력이 커진 것도 1930년대였습니다. 그동안 나온 영화는 무성 영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에 유성 영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화 감독은 배우가 대사를 하는 영화를 만들어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를 넘어 유성 영화가 등장하자 미국인 수백만 명이 영화관을 찾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을 주도하는 할리우드는 바쁘고 멋진 시기를 맞았습니다.
유성 영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매력 넘치는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용감한 선장들과 보이즈타운으로 2년 연속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스펜서 트레이시와 미국의 고전 할리우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배우 베티 데이비스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모닝글로리로 1934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캐서린 헵번과 1930년대 가장 유명한 아역배우였던 셜리 템플이 출연한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영화는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언 리 주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습니다. 1930년대에 작품성이 뛰어난 훌륭한 영화가 많이 제작됐습니다. 프랭크 캐프라 감독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프랭크 로이드 감독의 바운티호의 반란, 그리고 윌리엄 디터리 감독의 에밀 졸라의 생애 같은 뛰어난 작품들이 모두 1930년대 영화들입니다.
1930년대 라디오 방송과 영화 산업의 성공과 더불어 미국 신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디오와 영화가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신문사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디오가 보편화돼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신문을 사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신문 광고 대신 라디오 광고를 선택하면서 신문사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업은 신문 광고 지면에 자기 제품을 알리는 대신 라디오 광고를 이용해서 홍보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의 거의 절반가량이 1930년대에 발행을 중단하거나 더 큰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자 경쟁 신문사가 있는 도시는 미국에서 120개 도시에 불과할 정도로 신문사가 줄었습니다.
주간지와 월간지 역시 일간신문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쇄 매체는 기업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라디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잡지가 이 경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시기 라디오나 영화와의 경쟁에서 크게 성공한 두 잡지는 라이프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라이프지는 누구나 즐겨볼 수 있는 얘기들을 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화 배우에 관한 정보나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사, 일반 가정이나 농촌의 일상생활 모습에 관한 소식을 얻기 위해 라이프를 사서 봤습니다. 라이프에 실린 사진 역시 어디서든 최고였습니다.
라이프지와 함께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다른 잡지나 여러 출처에서 발췌한 얘기를 더 짧은 형태로 만들어 실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 대부분은 당시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 작가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미국인들이 어떻게든 고민을 잊을 수 있게 돕는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가들은 돈도 더 많이 벌었죠. 실제로 1930년대 활동한 여러 작가는 수익성이 있으면서 수준도 높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책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싱클레어 루이스예요. 1930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싱클레어 루이스는 저서 그 일은 이곳에서 벌어질 수 없다 해서 다가오는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존 스타인백은 1939년 분노의 포도를 발표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애초에 어떤 얘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warm lately, and today's pretty nice, right? Hello?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Well,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이 표현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From the get-go, from the outset.
모두 처음부터라는 표현인데요.
From the get-go.
get과 go는 하이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잔에게 사업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전 나는 small talk, 잡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죠.
From the get-go.
처음부터
I want to make it clear.
나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나는 잡담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라는 표현.
From the outset.
이 표현도 나왔죠?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나는 시작부터 나를 도와주려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warm lately, and today is pretty nice, right? Hello?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Well,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시작부터 나는 이것은 명확히 하고 싶어요.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나는 잡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That's fine with me.
나도 좋아요. 상관없다는 뜻이죠.
What's on your mind?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What's on your mind? I need your help.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나는
From the outset.
시작부터 나를 도와주려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애초에 일의 맨 처음부터
from the get-go.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pretty warm lately, and today is pretty nice, right? Hello?
Oh,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From the get-go, from the outset
애초에 일의 맨 처음부터
From the get-go, I want to say this
미리 이것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자, 어떤 얘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